우리는 지금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에 드라마를 한 편 보았습니다.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어려움을 극복한 한 주인공과 한 남자 주인공과 한 명의 여자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한 후에 둘은 다시 만나게 되어지죠. 그 남자는 여자 주인공에게 다가가서 그 여자 주인공의 손을 붙잡습니다. 손을 붙잡고 양손을 붙잡고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위로하고 싶었어요 라고 하면서 드라마는 아름답게 마무리가 됩니다. 20대 초반에 조금 호감이 있었던 후배 한 명이 있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는 사람을 버리기도 하죠. 그 드라마를 따라 했습니다. 좀 호감이 있는 그 후배와 함께 육교를 건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후배에게 다가가서 저는 한마디 하죠. 야,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손을 양쪽 손을 잡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위로하고 싶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저에게 이제 장난기가 발동이 된 겁니다. 그 손을 위로하면서 위로하고 싶었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여 후배와 저는 좋은 선후배 관계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진정한 위로는 위로부터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인데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나의 위로가 더 이상 어디서 있을 수 있을까? 위로함 받을 수 있을까? 위로함 받지 못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레미야 그 선지자는 마음이 상하여서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었는데 그의 아픔과 탄식은 단순히 개인의 아픔이 아니었고요, 이스라엘의 아픔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이었으며 여호와의 탄식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탄식 소리가 탄성 소리로 바뀌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탄식에서 탄성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실은 탄식에서 탄성으로라는 제목을 갖고 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탄식에서 탄성으로 2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집중해서 보기 전에 토요일과 주일날 묵상했었던 본문도 우리가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금요일까지는 매일 성경이 진행이 됐지만 토요일과 주일날 보았었던 본문을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파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그 전에 나타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게 됐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진멸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8장에 쭉 나와 있는데요. 8장 7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즉 그 8장 7절부터 11절까지 세 부류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 두 번째는 서기관, 세 번째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에 대한 그룹들이 나타나는데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내 백성들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백성들은 규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서기관들은 어땠을까요? 서기관들 8장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부지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서기관들은 거짓으로, 참 진리를 기록해야 될 서기관들은 거짓으로 기록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8장 10절부터 11절까지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거짓을 행하고 또한 거짓을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이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선지자와 요약을 하자면 그들은 규례를 알지도 못했고 거짓으로 기록하고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선지자와 제사장이 말한 평강이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평강이 있지 않고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진멸이 시작됩니다.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없고요, 무화과나무에는 무화과가 없고 잎사귀는 마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무엇보단 그들은 동물을 마시게 될 것이고요, 독이 든 물을 마시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독사에게 물리게 되는 절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해독제까지도 그 준비되지 못하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치닫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된 예레미야의 탄식이 오늘 본문 8장 18절의 내용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8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걸 역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의 기쁨은 사라졌다, 나의 기쁨은 사라졌다, 그리고 슬픔이 나를 덮쳐온다, 혹은 내 슬픔은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그 탄식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8장 18절부터 9장 1절까지를 저는 한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9장 2절부터 6절까지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단락으로 나눠보았습니다. 원문도 실은 9장 2절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단락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첫 번째 단락 중심으로 관찰과 연구를 묵상한 후에 두 번째 단락은 적용 부분으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는 예레미야 8장 18절에 그가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까 읽었다시피 누구의 근심이냐면요, 나의 근심이요. 그리고 누구의 마음이 병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1인칭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 개인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탄식으로 시작된 그 탄식은 또한 백성들의 탄식으로 이어지는데요,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가 백성들의 탄식함을 이렇게 소개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레미야가 말을 할 때 내 딸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어떤 그 소리가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또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하면서 탄식하는 소리죠. 왜냐하면 이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돕지 아니하신가? 라고 고통하며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탄식하시는지 그 하반절에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9절 그 하반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네, 19절 한번 그 이후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 이 부분은 누구의 탄식이냐면요, 여호와의 탄식함이 나타나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는고 하시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는 여호와를 섬기는 척은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깊숙한 곳에는 오히려 우상이 있고 참 진리를 말하기보단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거짓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방자의 행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었던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집중되어지지 않는, 또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또한 그들의 행함이 다른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서 탄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백성들의 탄식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탄식, 그 다음에 백성들의 탄식, 여호와의 탄식, 다시 백성들의 탄식으로 이어지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되는지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누구는?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는 4월부터 6월까지가 밀과 보리를 추수할 시기고요. 그것이 끝나게 되면 여름에 이제는 과일을 추수해서 저장을 해놔야만 겨울을 보낼 수가 있고 이른 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수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 겨울 내내 그리고 봄까지 굶주림에서 그거를 버텨야만 되는 실정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네, 추수할 때가 지났는데도 추수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성의 탄식이 나왔다면 다시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오겠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9장 2절까지지만 21절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누구도요?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여기서 나도 상한다, 마음이 상한다라고 상한다라는 표현이 이게 상하다라는 단어가 샤바르라는 뜻인데요. 그게 부서지다, 망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망했기 때문에, 부서졌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나도 동일하게 상하고 또한 나도 망했고 나도 부서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 백성이 마음이 상했는데 나도 역시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는 굉장히 공감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탄식을 보면 좋겠는데요. 그게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길르앗에는요, 상처가 있다면 치료해 줄 수 있는 유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유능한 의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받는 그 유다, 그들에게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독이 든 물을 마시고도 독사에게도 물리고도 해독제를 주지 못하는 그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냐면요, 울기밖에 못하는 장면이 계속되어집니다. 9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 어떠한 사람이 누가 내 머리를 물로 만들고 물로 그리고 내 눈은 눈물의 샘으로 만들어 줄 수만 있다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누가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물이 될 수 있다면 계속해서 주야로 누구를 위하여? 내 백성을 위하여 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내 백성은 누굴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울 것이라는 것은 누가 울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정말로 눈물의 선지자다. 이래서 사람들이 예레미야,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리더십이 다릅니다. 어떠한 사람은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떠한 사람은 겸손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는 공감의 리더십이 좀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백성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백성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감의 선지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예레미야가 눈물이 많았었던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그 눈물의 근원은 어디인가요?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 눈물은 개인의 감정에서 비롯됐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내용을 다음과 같은 구조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번 제가 준비해왔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구약의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런 구조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대구 카이저 구조라고 해서요. 보통 X표를 강조할 때 많이 이 표현을 씁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언자의 탄식으로 시작이 됐고 두 번째 백성의 탄식, 그 다음에 X가 바로 교차되어지는 그분이 그 부분이 여호와의 탄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백성의 탄식, 예언자의 탄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 뭘 강조하고 싶어 하냐면 가운데에 있는 걸 강조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이런 구조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호와의 탄식이 강조되고 있구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은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에서 일어난 탄식이 아니라 그의 탄식은 백성들의 탄식이었고요. 예레미야의 그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탄식함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저는 전자를 전공했기 때문에 일반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대 때는 그래도 인생의 11조를 20대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해서 선교지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직장을 내려놓고 이제 전문인 선교사로 이제 한번 섬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섬겼었던 대상은 누구였었냐면요, 무슬림 아이들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 민다나오 섬이라는 섬에서부터 먹을 것이 없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목숨을 걸고 동말레이시아 쪽으로 몰래 넘어온 사람들이 정글에서 마을을 이뤘습니다. 그 안에는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좀 했죠. 그런데 참 의미가 없는 것이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그냥 무슬림이에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을 해보았습니다. 너희들 이거 교육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막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지나가게 되면 이제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취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는, 교육도 필요가 없는 그러한 상태였었던 거죠. 그때 저는 생각을 했죠. 아, 이 아이들은 정말로 이 땅에서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도 소망이 없구나. 아유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힘드니까 걔네들 냄새도 나죠. 걔네들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한국 돌아가야겠지.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이제 회사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2006년도부터 다시 회사 생활에 들어가서 이제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성교비 많이 내는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그런데 이게 직장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조금 휴식 시간에 웹서핑을 하다가 싸이월드라는 곳을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페이스북과 같은 거죠. 그때 아이들과 같이 찍었던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들을 사랑한 적도 없고 그들은 정말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눈물이 계속 나니까 멈추지 않는 눈물이, 이게 왜 눈물이 나는 걸까? 왜 멈추지 않는 것인가? 계속해서 여쭤봤어요. 하나님, 눈물이 나요. 이 눈물이 왜 무슨 눈물인지 모르겠습니다. 막 계속 울면서 기도하고 잠깐 밖에 나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이야, 너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 내가 안다. 그 눈물은 그런데 너의 눈물이 아니고 오랫동안 나의 눈물이고 나의 탄식함이다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들었었던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이죠.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2007년도에 신학교를 입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그러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가 강조되어지는데 우리는 가끔 뒤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계명과 대위임령을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대위임령만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기에만 바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대위임령을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들을 만날 것이고 또한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일상에 있는 회사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이러한 마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정말로 저주받을 사람들이가 아니라 정말로 저 구원받을 사람들, 아직도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 예레미야처럼 내가 우는 거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달려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연휴가 시작이 되고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은 가까운 사람입니다. 친척들과 가족을 만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일상으로 돌아가 회사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또한 마음의 시험에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들도 위로부터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고통의 탄식에서 위로의 탄성으로 바뀌는 날을 소망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래전에 드라마 한 편을 보았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만납니다. 그 눈을 바라보며 한마디 합니다. 위로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추석에 한 편의 드라마를 쓰는 것은 어떨까요? 탄식 속에 있는 친척과 이웃, 또한 일상에서 만나는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선물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메리 추석입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향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마음 주셨고